주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성령이 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특별히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일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유형의 시험인지 아니면 무형의 시험인지요? 유형의 시험은 마귀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만약 마귀가 사람을 통해 예수를 시험했다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가 또 그를 이끌어 높은 산에 올라를 읽어보면 광야에 높은 산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또 9절에서는 말하기를 마귀가 또 그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하는데, 묻고 싶은 것은 광야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마귀는 어떻게 예수를 이런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까? 무형의 시험은 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생각을 가라앉히고 묵상하시다가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마귀가 기회를 잡아 예수를 높은 산으로 이끌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예수로 그에게 굴복케 하여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패배시키려 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시험 받음으로 인해 실패했으므로 마지막 아담이 이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분의 아들 되심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마땅히 사탄 앞에서 선포해야 했습니다. 성령은 특별히 주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아 그는 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유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마 형체를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형체를 나타냈을지라도 그것은 거취가 자유롭고 물질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선생이 생각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수께서 이 비유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사람을 찬성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8절에서 그분은 또 그가 총명하게 행한 일을 칭찬하시는데 약간의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9절에서 또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 불의한 재물로 가서 친구를 사귀어 후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문론이 이 두 구절의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8절의 주인은 이 이야기의 주인이지 하늘의 주님이 아닙니다. 하늘의 주님은 결코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재물을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우리의 재물로 도와주므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 친구가 있게 되고 우리의 재물로 도와주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원한 처소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과 대립하기 때문에 모두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바로 재물입니다. 여자에게 직무를 맡김. 옛날부터 교회의 임직의 여자는 단지 집사에 임용될 뿐이었다고 성경에 명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신학지 역사에 관한 특집 기사를 보면 남경의 퀘이커 교회에서는 이미 여자를 목사로 임용한 일이 있습니다. 또 여성 목회자 신문을 보면 호남 장로회에서는 또 여자를 장로로 삼은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자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그것을 밝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성경에 없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었거나 유전한 것입니다. 최근의 사람들은 금세의 발전과 세계의 주류의 추세로 모두가 교회 안에 더욱 완전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여자를 목사, 장로로 세우는 것은 다만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폐역하고 방종한 것의 하나의 표시일 뿐입니다. 한탄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입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이 도처에서 발동하고 있고 이전의 모든 규칙과 범위들이 모두 차례로 무너지려 합니다. 소위 평등과 자유라는 것은 다만 하나의 명사일 따름입니다. 여자들이 이러한데 남자들이 어찌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남자일지라도 성경 중에서 목사라는 것은 일종의 은사로서 온 교회에 준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직분으로 하여 개개의 교회에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성경을 멀리했습니다. 오직 사도와 사도의 명령을 받은 자만이 장로를 세울 권위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 오늘날은 사도가 없는데 장로가 있다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인위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더욱 부흥시키기를. 아멘. 물과 피. 어제 어떤 친구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했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이 구절의 피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물은 틀림없이 물입니다. 피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 또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은 씻는 것이고 피는 속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단지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속죄를 위하여도 오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음.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라고 했으며 18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죽임을 당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꼭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루어 그의 뼈는 하나도 꺾여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몸은 비록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번역상의 오차는 없습니다. 천당과 천국. 천당과 천국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천당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종적 거처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은 오늘날 성도들이 받은 약속으로 장래에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개혁. 후대 교회의 암흑과 마르틴 루터의 개혁에 대해 이전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혹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전의 선지자들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역사상에서 바로 개신교 시대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바로 주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죄는 오직 당시에만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원래 사람을 구하려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을 회방한 자는 이미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고의로 믿지 아니하고 회방의 말을 하여 그 마음이 이미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죄가 사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주의 성탄. 어떤 사람이 12월 25일이 구주 성탄일로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탄절의 집회를 반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까? 구주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로마 천주교회에서 온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이 사람이 정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오직 만찬에서만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마땅히 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요란스러운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참 모습. 마태복음 11장 16, 17절의 두 구절을 읽어보면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이러한 편지를 보내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두 구절의 해석은 아래의 두 구절 18, 19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분은 신랑이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새 술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신 것은 피리를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에게서 그 기쁨에 메아래 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말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 속에 던지운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그분의 이러한 애곡을 들었어도 역시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만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당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새것과 옛것.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낸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가리킨 것입니까? 신교와 구교가 혼합된 것은 결코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13절의 가르침은 지킬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절의 뜻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것과 옛것은 특별히 가리키는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뜻은 모든 서기관들이 천국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 남편.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또 피난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 아래에서는 부득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6절은 피난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로 인하여 피로 물들여졌기 때문에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성도의 부활. 형제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매일 성경을 두 장씩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님의 해답을 구합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먼저 부활한 사람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엘리사가 사람을 부활케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최소한 세 사람을 부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부활은 이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분처럼 그렇게 부활한 사람이 오직 그분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남편. 로마서 7장 2절과 3절의 남편은 결국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옛 나가 육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가리켜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죄의 정욕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자이고 죄의 정욕은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는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악한 정욕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율법의 묶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정욕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또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합니다. 75와 70. 사도행전 7장의 75인과 창세기 46장 27절의 70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70인은 야곱의 집의 숫자이며 바로 야곱의 아들, 손자, 딸, 손녀 또 그의 자자손선입니다. 75인은 바로 야곱의 친족 모두를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말한 전 가족은 원문으로 친족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번역부는 족으로 번역하여 이렇게 친척 중에서 5인이 더 나온 것으로 기록한 것도 상례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상반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은 말하기를 야곱이 하몰의 땅을 샀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도행전 7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샀다고 말하는지요?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과 창세기 50장 13절은 상합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까지와 50장 13절에 따르면 야곱은 바로 아브라함이 샀던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행전 7장 16절이 말한 것은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과 야곱이 땅을 산 것은 중간에 약 8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 80년 중에서 그때의 땅 주인이 다시 와서 권세를 잡았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논쟁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그 조상들이 샀던 땅을 산 것입니다. 야곱이 샀던 땅과 아브라함이 샀던 땅은 같은 장소였습니다. 세겜의 부친과 여부수는 다 같이 하몰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양자는 사도행전 7장 16절에 설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상반되지 않습니다. 430년 창세기 15장 13절과 사도행전 7장 6절의 400년과 출애굽기 12장 40절의 430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거주한 것은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의 30년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들의 430년 중 학대를 받은 것은 단지 400년이었습니다. 이 양자는 완전히 상합합니다.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5절부터 27절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하여 축복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서의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중시한 것은 그들의 체험입니다. 본장은 네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세 지파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사람의 원래의 상태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나 어떤 힘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했음을 말합니다. 갓, 아셀, 납달리는 구원의 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요셉, 베냐민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함을 말하고 34장은 바로 그 한 가지 예입니다. 7절은 후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레위는 말할 필요가 없고 시므온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유다의 왕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1, 12절은 권세를 잡으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상황입니다. 13절은 스불론의 상업을 말하고 있고 14절은 이사갈의 편안함을 사모하나 고생하는 것을 말하며 16절은 단의 나중의 상태로 17절에서는 그의 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19절은 갓의 시작은 패하나 결국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은 아셀의 출산을 말합니다. 21절은 납달리의 은혜의 말이며 22절에서 26절은 요셉이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받은 복을 말하고 27절은 베냐민의 장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상황은 이러했지만 그의 일부분은 역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약 지연하신다면 창세기 묵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경의 순서로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 예언의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당신이 질문한 성경 편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격은 30원 정도입니다. 약간의 원문 해설을 제외하면 별것이 없고 책의 끝에 100여 편의 단문이 있으나 주관적인 말들이 너무 많고 성경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문 주석은 참으로 장서는 매우 많으나 결국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영적 해석에 잘못이 있지 않으면 비평에 떨어집니다. 교파의 제약을 받는 것들은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더욱 역력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주석이 한 권도 없고 이러한 내용은 하늘에 가지 않으면 여전히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것을 본다면 다비의 성경 개요집은 가장 좋은 성경 주회입니다. 다섯 권의 가격이 10원인데 상해의 곤산화원 4호 그리스도인의 서점에서 구입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비는 교파식의 말이 없습니다. 그의 성경 연구는 심히 깊으며 그 책을 연구하는 사람은 서너 번을 읽지 않으면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도 역시 분명치 않은 많은 곳이 있는데 오직 독자 자신이 세밀히 고를 수 있을 뿐입니다. 한문 성경에 대해서는 번역, 저작을 막론하고 여전히 얕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직 몇 사람의 공동사역이 필요할 때 조직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을 마음을 같이 하는 적은 무리로 볼 수 없습니까? 믿는 이들은 공동으로 사역할 수 있지만 조직은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공동 전도 사역은 그 일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릇 몇 사람이 공동으로 사역할 때에도 조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만 마음을 같이 한 작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사역 중에 역시 많은 것이 조직이거나 혹은 조직화된 것이므로 우리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